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7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운전을 좋아합니다. 운전을 해서 막 달려가다가 보면은 터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은 캄캄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확 뚫려있는 직선으로 뚫려있는 도로를 달려가게 하시다가 또 캄캄한 터널 속으로 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밝게 빛나기도 하다가 또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죠.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기까지는 이것이 아마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은 슬픈 날도 있고 또 원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이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인 것도 서러운데 흩어진 나그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만 되는 이런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곳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이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바로 빛과 어두움의 그 싸움 속에서 빛이 점점 여러분들을 장악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에서 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들을 싸워서 이겨서 뺏어오는 겁니다. 이런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그러니 이곳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방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또 입교를 한 우리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락실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터널을 지나갈 때 다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 당하는 시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많습니다.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시험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강한 군사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괜찮다. 이 시험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에게 시험은 사실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잠깐 근심이 나중에 큰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인데요.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반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어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시킵니다. 이 복음 자체가 반전 스토리입니다. 반전의 이야기라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게 죽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 몸이 다 터졌죠. 그들이 때렸던 채찍은요.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 같은 게 달려 있고 동물의 무거운 뼈가 달려 있어 때리면은 살점을 딱 찍어서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그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까? 그러니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가지고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은 5일, 7일도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달리신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돌아가셨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그런 겁니다. 그 고난이죠.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은 이 고난은 잠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만은 그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잠깐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깐 근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아, 목사님 저는 이 고통을 지금 10년째 이렇게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고난 아프고 길면 길수록 잘 이겨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기쁨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을 밀어내고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서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존재인 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지혜롭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만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용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왜? 왜 이 고난이 저한테는 하나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길이 왜 안 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죠. 우리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그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정금은요, 불 가운데에서 탄생합니다. 불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금은 더 정결하고 더 순금이 되어가는 것이죠.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금만 남게 되죠. 이걸 위해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대화를 해보면요, 다 걱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부터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 우리의 믿음이 급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야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찬양도 하죠. 근데 알고 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면은,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삶의 현장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께 립서비스 할 때가 많습니다.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안에 다른 음성이 너무 많고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변개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음성들과 찌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음성이 변질되게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실상 알고 보면은 내 직업, 내 경력, 내 지위, 내 재물 이와 같은 것들을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고난의 터널을 딱 통과하고 나면 야, 내가 믿고 있던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딱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세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고, 이게 내가 의지하던 이게 내 의지가 아니구나, 내 도움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진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에는 시험을 당한 만큼 급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실 어려움을 딱 부딪히고 나면은 그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 이 나무가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난 다음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목은 거친 바람에도 전혀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는요, 풍랑을 부딪혀 보면은 압니다. 튼튼하고 큰 배는 웬만한 파도에는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요, 비바람이 쳐보면 압니다. 많은 비가 한번 딱 내리고 나면은, 아, 건물 잘못 지은 건물에는 비가 여기저기 새고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는 비를 한번 맞아보면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시험을 당해야만 믿음이 진짜로 있는 건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신앙이 좋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성도는 믿음이 급수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직을 해도, 가정에 풍파가 몰려와도, 내 육체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딱 붙들고 있는 성도는 믿음의 급수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성도는 믿음의 급수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의 급수가, 죄송합니다, 낮은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믿음이 요동치고 있는 성도다. 믿음의 급수가 아주 낮은 겁니다. 그러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딱 붙들고, 힘들어도 교회 나서 딱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성도는 급수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은 다른 사람이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직접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자기는 뜨거운 불에 구우면 구울수록 그 도자기 빛이 납니다. 값이 비싸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정말 글자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성도는 진짜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2,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는 신앙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 불같은 성도는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꾹 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리고는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때 꾹 참을 수 있는, 참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등급을 올려주시고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로 올려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이 시련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이 시련을 허락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끝에, 내가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의 그 단계를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 있죠.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마지막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미련한 다섯 처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예배 생활하고 함께 기도 생활하고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늦게 다시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들이 문을 두들겼을 때 신랑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모른다 딱 그러죠. 나는 모른다. 교회 내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라고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이 생각은 일단은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건 내려놓고 지금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급수가 올라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온 천지가 다 내려앉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의 급수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세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희박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에 여기만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나 믿음의 등급이 점점 올라가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이 지상이 아닙니다. 이 지상은 내 믿음의 등급이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지 내 목표는 이곳이 아니고 목표는 지상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성도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 사용된 돌은 5미터가 넘는 큰 대리석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대리석이 질이 좋은 대리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망치와 끈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듬었죠. 얼마나 정교한지 그 다비드상의 근육까지도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려있던 망치와 정, 이 정에 의해서 수많은 돌조각이 떨어져 나갔죠. 이 아픔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 다비드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망치와 정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의 모나 있는 인격들, 모나 있는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착착착 하면서 깎아 나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아픔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깎아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픔 속에서 내 믿음의 급수를 올려나가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10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또 오늘 입교를 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급수를 이제 올려가실 겁니다. 조금씩 깎아가시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천국에 가기까지 낙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신 거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을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오늘 학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내년 아마 중순 정도에 6월 정도에 세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세례를 받기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은 꼭 읽으십시오. 6개월 정도 걸릴 텐데 그 안에 꼭 성경을 한 번 이상은 꼭 읽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한 번 이상은 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믿음의 급수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교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가자 가자 막 밀어내어서 왔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우리 입교를 받는 성도들은 지금 학생들일 텐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 새벽이 되면은 아빠 새벽예배 가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빠 새벽예배 가요. 우리 입교 받는 학생들만 시작. 아빠 새벽예배 가요.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서야 됩니다. 홀로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아빠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가요 라고 하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이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앞으로 이제 10개월, 10월, 11월, 12월 남았는데 알았죠? 한 번 정도는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아무도 낙오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의 급수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시험을 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겨내라고 그래서 너희 믿음의 급수가 올라가도록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뻐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픈 가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